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감사를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들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인천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주째 시편 23편을 강해가고 있습니다. 23편을 집에서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23편을 여기 나라는 말을 떼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아주 색다른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아시겠죠? 여호와는 정직운의 목자시니 정직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각자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여호와는 정직운의 목자시니 정직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정직운을 푸른 불밭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직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직운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정직운과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직운을 안위하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정직운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정직운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정직운의 잔이 넘치나이다. 정직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직운을 따르리니 정직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고백의 의미를 잘 되새기셔서 여러분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전통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신 것,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드셨으면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생명보다 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을 구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정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소설을 잠시 강의하면서 예정이 무엇인가 배우셨죠? 배우셔도 평생 동안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견인, 예정,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될 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대략 입술이라도 읊조리셔야 돼요. 뭘 따라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정표를 삼고 그 말씀을 좌표 삼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재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망하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한 해 동안 가 있으면서 제일 제 마음을 불평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중간에 예배드리다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들을 여러 번 가졌던 것이 이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말씀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가 의미하는 것이, 그 말씀을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문이 바르게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여러 가지 것들 대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사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요 수많은 교회가 선교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불모지가, 말씀이 없는 황폐한 곳이 교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한 해 동안 잘 직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울산에 발 디디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던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제 삶의 좌표가, 제 이정표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가다 보니 어느 틈엔가 제 인생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것이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 인생이 다듬어져 가더라는 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가 그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부터 신을 섬기던 방식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속성입니다. 신을 섬기던 방식입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게 기본적인 신을 섬기는 정서입니다. 이 정서를 이용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달라한다고 주고 감동시켜야 준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한 것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살 수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전에 단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어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죽어있다고 했습니까? 죄에 노예가 되어서 양심이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 무거운 착고를 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듯한 사람, 삶,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표현이 아주 예쁘지만 하루라도 집사람하고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고 나면 그날이 화창하고 무지갯빛 가득한 날로 됩니까? 아니면 암울하고 어두운 날이 됩니까? 대답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부인과 하루 관계가 틀어져도 고통스러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갈 때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화창한 날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감격해 하고 희열이 있게 하고 평안이 감돌게 합니다. 그게 소생된다 전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단회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나 그 감격이나 그 희열이 죄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막습니까? 잠시는 막아줄 수 있겠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말과 행동, 내용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단회적인 성령의 은혜로는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여전히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혀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말씀을 내용 삼아서 무너진 관계를 세우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실력을 배양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여기 소생시키시고의 본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생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고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죠? 말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쪽은 천국이고요. 한쪽은 멸망이 이기는 길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건 단순하게 이 땅의 삶에 좀 복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안에 다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건 선교라고 제가 다시 표현을 했듯이 이건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땅의 우리의 삶도 의의 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자국을 남기게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자국을 남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요, 내가 걸어가는 족적이 의로운 자국이 팍팍 찍히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육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식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우리 동료들의 마음 가운데 자취를 분명히 남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의의 자국이냐 불의의 자국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자국은 무슨 자국이어야 한다고요? 의의 자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국이 의의 자국보다 불의의 자국이 많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자취가 팍팍 의로운 자국이 찍히겠다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취가 여전히 불의한, 불의하다고 해서 살인, 강도,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걷는다는 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의의 길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의라는 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불의라는 건 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형제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자취는 의입니까? 불의입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했는지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요구하시지 교회 생활을 요구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 성도의 견인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길목이 아직 의로운 자국으로 남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합니다. 4절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 여기 원문의 직역을 그때 해드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참으로 나는 걸어간다, 이렇게 직역을 해드렸습니다. 주저하지 않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육체적인 고통이었고요, 해는 사람으로 인한 배신, 고통,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육체적 고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참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을 읽으셨으면 23편 쭉 읽어가시면서, 아니 오늘 아침 와서 일단 두 번이나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일단 1부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람들이 주는 정신적 고통과 비난과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고백이잖아요. 왜 나가겠다고 합니까? 다윗이 어두웠던 그때, 고통이 뼈에 사무쳤던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고독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건물 하나 세워서 세 받아먹고 할 것 안 할 것 다 하고 잘 살다가 막판에 예수 딱 믿고 구원받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 그 날들과 날들이 쌓여서 그 위로부터 공급받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평안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인식한 사람들만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 속으로 걸어갈 때에 자신의 손을 더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에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흉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본 사람들만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봅시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려고 할까요? 안 하시려고 할까요? 하시려고 하시겠죠. 아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적어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근접해서 이런 고백을 자신있게 아니 몇 분은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제가 다 잡아서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죠? 성경이 그 근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뒤에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이 당신께로 처음 사람들을 초대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지처럼 내리는 죄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훈련들이 또 회개의 훈련들이 연이어져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득함으로 우리도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23편 1절 여호와는 이게 몇 인칭입니까? 3인칭이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이렇게 내 그가 이것도 3인칭이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자기 이것도 3인칭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함께 읽은 4절 주께서 나와 할 때 여기 주께서 번역해 있으니까 이거 3인칭으로 보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아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인칭입니다. 당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말은 당신 이렇게 하면 좀 3인칭 같이 들리는데 2인칭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 이제부터 4절부터는 그러니까 2절까지 3절까지는 나와 그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4절부터는 나와 너 나의 하나님 히브리 성경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말하는 건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을 때에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를 지날 때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막대기고 지팡이입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층 깊어졌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분과 누리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나는 참으로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로 간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을 뛰어넘어서 두 배 이상 행했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던 거 뭡니까? 내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영감의 갑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생각을 한 나머지 당신이 행했던 그 이적의 두 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근데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지나가셨습니까? 그 해석이 지금 바로 이 해석과 관계가 됩니다. 그때 말한 영감이라는 건 루아흐였거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관계하고 조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한 그 관계의 깊이의 두 배를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엘리사가 당신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하고 살았는데 그 관계의 두 배의 관계를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요구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로 다닐지라도 당신과 더 깊이 관계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일들을 우리 인생에 더해주십니다. 짐이 가벼워서요. 왜 더하실까요? 지금에야말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와 하여금 체득해 하시고,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고백도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신년 설교를 시작해서 시편 23편을 쭉 해가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화창해지고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고 좀 주먹 불 끈지고 나갈 수 있는 설교를 할까 여러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그러다가 시편 23편이 마음에 탁 꽂히고 난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서 잠시 멈추고 지금 돌아왔는데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무겁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 올 한 해 정말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기념비로 삼을 만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 연말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23편을 먼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상은 1등, 2등 해보신 분들은 받아보셨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못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상은 테이블입니다. 음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음식상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의 관습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어지겠죠.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유력한 사람, 권위가 있는 그의 장막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담이 없잖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장막,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텐트에, 그 장막에 휘장을 열어 제치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쫓기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장막 휘장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테이블 차리고 음식을 배설하고 나를 거기 앉히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 내 손님이다.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밥도 없고 문도 없으니까 쫓던 사람들이 뭘 봅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배설하고 있는 주인과 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상을 베푸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했습니까? 본문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향품으로 그의 머리에 몸에 발라주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예를 올려주고 그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손님이 아니라 나와의 그의 친밀한 관계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사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쫓기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지금 내 머리에 향유까지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쫓던 그 사람들이 그 집 주인에 의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본문이 드러냅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친다. 넘친다라는 말을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넘친다, 그러니까 잔이 끝까지, 아구 끝까지 차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 넘치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 내가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누가요? 그 집 주인이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한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1절이 떠오르셔야 돼요. 23편 1절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구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분이 보실 때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게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요, 그 주인이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그 주인과 상에 딱 앉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 원수들 보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 상에 고기가 없네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콜라는 없어서 못 먹겠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왜 제 남편은 이렇습니까? 왜 제 아내는 이렇죠? 왜 제 자식들은 이래요? 왜 저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제 형편은, 제 집은, 제 건강은 왜 이렇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집 주인은, 아니 하나님은 그 주인이 보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신 것이 내게 넘쳐나고 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주어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잔을 넘쳐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쫓기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게 주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배설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그게 내 인생에 지금 뜻하시고 계시는 바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슈퍼맨이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잔에 채우신 것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혜로우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꺾어야 하고 오랫동안 울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올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응답 믿음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생이 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둘이 죽고 자식 하나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자기 배에 칼을 들이미는 일생을 살았는데, 아니 이 사람 무슨 고통의 시간들이 그 인생을 채운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잔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탈해서 그걸 또 벽에다 그저거리지 않습니까? 살려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바란 거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구절이 그 장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때요?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통과하게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설하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그의 긴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가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가 이 시편 23편 이외에도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멘을 한번 강요하고 싶은데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주인이 넘치는 상, 넘치는 잔, 기름도 발라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찰랑거리는 잔과 이 배설된 음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흔들고 자랑합니다. 원수를 납작하게 눌러주시는 그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원수에 대해 복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수를 우리의 식탁으로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본문입니까? 대충 감은 오시죠? 아, 전자는 아니구나.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저래 말을 하구나. 또 성경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6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읽으셨죠? 읽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아멘 하시는 분들 일단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아멘 하셨다 치고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방금 전에 원수에게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식탁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앞에 히브리어는 야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생략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확고부동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한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선하심과 같다가 저녁에 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한 사랑이 나를 따른다. 여기 나를 따른다 할 때도 우리가 나를 따른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나와 한 발 두 발 떨어져서 누가 나를 따라오면서 지켜주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따른다는 건 달라요. 히브리 말에 따른다는요, 부둥켜 안는다예요. 꽉 잡는다거든요. 확고부동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꽉 안는다, 붙든다.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요?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집,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었고요, 그죠? 움직일 수 있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만나 교제하는 곳,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수반되어져야 하는 삶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멋지게 노래만 하고 고백만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남의 집에 거한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집의 법도를 준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적어도 남의 집에 가서 얹혀서 살려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법도를 준수해야 그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영원히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양의 특성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길도 못 찾고 먹이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건강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음성만, 당신의 말씀만, 당신의 법도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자기를 양을 표현했으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이 말의 본격적인 의미는 주인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서 내놓았던 그 기도 제목이 갑절의 능력을, 영감의 갑절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의 길이와 넓이보다 제가 더 넓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주인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집에 동거하면서 그 주인과 더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뒤에서 한숨을 길게 내셨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시편 23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제 고백이라 생각하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점점 바르게 알아가니까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원수를 향해서 상을 자랑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건요. 어제까지는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를 내 상 앞으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가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쌓여감으로 인해서 이제 흉내내어 보는 거죠. 아니,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써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고 간다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회로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참으로 걸어가리라. 이것도 결단이죠. 그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서 내가 선한,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아가겠다. 의로운 자국을 남기겠다. 이것도 결단입니다. 여기 이 시는요, 단순하게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래해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해서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극히 결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23편 1절에 보면 이게 숨어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죠. 시절을 한 번만 살펴보십시오. 이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보았더니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삼으면 부족할 게 없을 거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현재죠? 이해가 가세요? 1절은 과거, 2, 3절은 현재, 4절은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죠? 미래죠? 미래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으셨으니 과거, 넘치나이다 현재. 그죠?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 그러니까 다윗이 작은 이 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을 목자 삼았더니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지켜주셨더라. 그래서 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것.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를 목자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나에 대한 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양 같은 존재임을 먼저 다윗이 인식했다는 것.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매번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가 누군지를 대면하십시오. 그때에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하겠죠. 결국 예배는, 말씀은 우리를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완전히 쫓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하니까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듣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형편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심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족적으로 남고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평강과 그 평안을 체득함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신의가 교인들 삼아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